동두천에서 오는 제가 이제 침례교인이 된 지 10년 됐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아닐까 저는 믿고 있어요. 진짜 정동수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 시절부터 아마 유학 갔을 때부터 주님께 아마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재테크 강의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직원들도 강의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전혀 이제 긴장을 안 하는데 좀 긴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 90km 떨어져 있는 이제 동두천에서 오고 있는 권기훈 형제고요. 1970년생으로 올해 이제 48살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읽기도 하고 중간에 좀 필요한 것들은 제가 넣을게요. 저희 가족을 소개드리면 이제 저와 이윤정, 도예가인 이윤정 자매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봤을 때 목사님의 은혜로 이제 펜사콜라 신학교에서 물론 디자인을 공부하긴 하지만 성현이와 그 다음에 현재 또 홈스쿨을 하고 있는 둘째 아이 효재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도 갈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2016년 11월에 모두 같이 이제 교회를, 그것도 이제 침례교회를, 의정부에 있는 침례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뭐 이제 동시에 한 1년 정도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교육할 때도 네가 능력을 얻으려면 너 자신을 비워라. 그러니까 너를 돌처럼 돌에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지거든요. 돌머리에서 새기면 절대 안 지워져요. 근데 네가 좀 더 많은 걸 얻으려면 너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스펀지화 돼야 된다라고 항상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빨리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많은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쉬운데 저를 오픈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고 이왕 오픈할 거면 진실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 교회에 있었어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몇 분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성현이 큰아이의 홈스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전 자매와 결혼했는데 초등학교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더 나름대로는 자유롭게 좀 키워보고자 사실 뭔지도 모르는데 홈스쿨을 하는 걸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돈 버는 데만 미쳐 있었어요. 자매가 너무도 힘들어 했었습니다. 교육은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자기만 해야 되냐고.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술자리였거든요. 저희 자매가 한때는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때보다 지금 한 18kg 정도 빠졌는데요. 빠졌다가 지금 한 5kg 찐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허리가 거의 한 34 이상이었는데 지금 29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운동을, 매일은 못하지만 자주 운동을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술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매가 한때는 그 달력에다가 체크를 했는데 술 안 먹는 날이 언젠가 한 해는 아마 한 일주일도 안 남고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저한테 물론 주님 만나기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13kg 정도 쪘을 때 그때 자기랑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했는데 저는 이제 술을 당신보다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절대 당신도 저기 놓칠 수 없고 술도 놓칠 수 없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바깥 일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홈스쿨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이란 게 뭔지 알았어요. 그냥 제가 세상적으로 잘 나갔고 사업도 잘 됐고 한 건 좋았는데 아이가 너무 이제 아이를 가리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귀농 홈스쿨. 그러니까 홈스쿨이라는 것은 종류가 귀농 홈스쿨,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들 홈스쿨, 그다음에 기독교 홈스쿨, 가장 큰 건 기독교 홈스쿨. 계속 세미나를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농 홈스쿨을 먼저 한번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홈스쿨, 기독교 홈스쿨러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아는 인맥이 없었고, 근데 이 모임이란 게한달 내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들이 거의 이제 스트레스에 꽉 차가지고 부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밤새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이걸로 매 통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너는 어떻게 키웠냐, 너는 어떻게 키웠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한 방에 몰아넣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제가 아무리 좋아해서 너무 즐기긴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거 애를 이렇게 키워도 될까?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홈스쿨링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장신대 신학대학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2박 3일로 진행된 설명회를 한번 갔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홈스쿨을 만난 때인데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예배당에서 아주 굉장히 큰 예배당에서 그 홈스쿨 설명을 하는데 오전 내내 그 하느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너무 좀 황당해서 예배당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와이프 자매한테 나는 옥황상제를 믿는단 말이야. 어? 그만 가자. 어? 이거 뭐 홈스쿨 때문에 왔는데 홈스쿨 얘기 안 하고 맨날 하느님 얘기만 하고 말이야. 결국은 저희가 주위에 분들이 눈총을 못 이기고 바로 그 근처에 아산 스파빅스가 있어요. 수영장. 이렇게. 거기 가서 제가 그쪽에서 이제 여행을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하느님의 존재는 믿었으나 그 대학 시절에 제가 증산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를 믿는 쪽이 증산도가 있고 대순진리회가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제 신촌 노타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증산도는 아니에요. 그건 대순진리회예요. 예. 근데 이제 옥황상제가 서구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 이제 서쪽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옥황상제가 있다. 그리고 영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성인들 뭐 예수님, 공자, 석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젊은 시절부터 영혼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음양오행이라든가 주역 같은 공부도 좀 한참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에 기독교 홈스쿨링 하는 분들의 설득을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를 계속 이제 홈스쿨링 모임은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장로교인 부부들 안내를 인해가지고 저희가 그 2006년도 11월 달에 침례교회에 가기 전에 한두달 정도 일산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게 돼요. 전체 가족들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들어보는 CCM과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얘기하는 것 같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일요일 빼고는 저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술, 담배 그대로 하고 있었고 전혀 뭐 다름이 없었어요. 자매랑도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 들고 해서 사실 그만 나가게 됩니다. 두달 정도 잠깐 다니다가. 그러다가 제가 기독교 홈스쿨링 중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말씀보존학교 출신의 분들하고 기존 장로교 감리교 출신 분들의 성경을 놓고 홈스쿨러들이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킹제임스 성경 많이 이제 마치 구원의 그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홈스쿨러 중에 한 분인 침례교회를 섬기는 가족들의 인도로 인해가지고 2006년 11월 달에, 예, 온 가족이 의정부에 있는 침례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다닌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교회를 저희 온 가족이 완전히 이제 가족이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9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랑침례교회까지 10년 다니고 있는데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또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할 도리를 크게 배워 나갔어요.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크나큰 환란 속에 들어가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소위 말해 인생이 우린 따라주는 좀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실력보다 좋은 대학에 운 좋게 들어갔었고 또 실력보다 좋은 직장에 또운 좋게 들어갔었었고요. 또 30대 중반 정도 나이에 또운 좋게 금융회사도 설립해서 이제 큰 꿈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 2006년도 12월 3일 날 제가 침례받고 구원받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시기가 있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이제 금융회사와 투자자문회사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2007년 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소위 말한 저를 찔러서 꿰뚫은 경험까지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힘들 때 야고보서를 많이 보시는데,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업 확장을 지속하다가 2007년 만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후 1년 만에 저희 나라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넘게 빠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좀 비관을 몰라요. 비관을 모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레버리지를 늘립니다. 리먼 사태를 제가 맞아요. 그래서 몇년안 돼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고, 저는 이제 지속된 투자 실패와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당시를 떠올려 보면 주님께 매달려서 한없이 울며 애원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저한테 주셨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사실은 저는 시험을 당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징계를 받죠.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건드려내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상 못하는 부채를 갚아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그 당시에 부동산들이 워낙 폭락을 해서 부동산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올라가겠거니 했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 부채를 다 떠안고, 부동산들을 다 떠안고 움직입니다. 그 오랫동안 저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저한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좀더 일찍이 부동산들 정리했으면 오히려 굉장히 빨리 끝났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동산까지 다 떠안고 갔어요. 결국에 2015년,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 말에 제가 이 교회 12월 달에 왔는데요. 2015년 봄에야 거의 다 정리를 끝내게 됩니다. 하우스 푸어 여기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 당시 하우스 푸어리스트였습니다. 집을 모두 정리하니까 이제 월세를 가야 하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럴 수는 참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흙부대 집이라는 이제 얼스백 하우스라는 겁니다. 20kg짜리 쌀푸대에다가 황토를 집어넣어 가지고 쌓는 방식인데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 당시 제가 거의 반백수였거든요. 사업이 저는 이제 그 금융 쪽에, 제가 자산운용 쪽은 옛날에 다 버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들에 대한 제 노하우들, 뭐 상장까지 시켰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거딱 같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당신은 거의 반백수였습니다. 그래서 또 둘째인 효재는 너무나 아토피가 심해서 좀 공기 좋은 곳으로 갔어야 되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자매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래서 2005년도 6월 15일 날부터 첫 잡을 떠가지고 그해 12월 29일 한 겨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한 30km 정도 되는 흑부대를 한 7,000장 이상 쌓았고요. 흑부대 집짓기라는 책한 권만 읽고 쌓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이 있지만, 너무 싸게 짓기 위해서 제가 자재를 또 흙이라든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내일 또 어떻게 짓나 책 보고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돈이 없으신데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비밀인데요. 이게 현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다 보시면은 빌라에 실입주금 5,500, 뭐 이런 거 보셨죠? 실입주금 5,500. 근데 그래봤자 별 볼일 없는 빌라 사시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싼 거예요. 저는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근데 실입주금 진짜 5,000이면, 실입주금 5,000이면 땅 200평하고 황토 집 40평 지으실 수 있어요. 저한테 잘 보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참 너무나 신기했던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님의 인도를 너무나 받았고, 너무너무나 매사가 주님께 동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전 교회의 성도분들이 토요일이면 공휴일이면 어김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한 번도 부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기도만 했어요. 아, 주님 이번에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근데 꼭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몇 분씩. 요거에 능력 있는 분, 저거에 능력 있는 분. 지금도 그분들께 물론 지금도 교제는 하지만 너무나 감사드린 바입니다. 끝으로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킹제임스 성경 성경으로 처음부터 이제 예배를 보면서 9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딱히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계한이 어떻게 알겠냐? 그냥 믿자. 응? 도마처럼 하지 말고 믿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내 인생이 고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삶 자체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멀리하고, 삶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너무 프라이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프라이드가 사실은 정말 주님께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세상 영화 안 보기, 그쵸? 테레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테레비는 안 봤었습니다. 원래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언론도 믿질 않고요. 너 생각에 너무 좀 보수적으로만 한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의 한 형제님으로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를 그때부터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아하 하면서 무릎을 계속 쳐면서 빠져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자 작년 말에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작년 1년간 정말 많은 주님의 축복을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특히 영혼의 자유란 기치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정동수 목사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혼의 자유란 말을 듣고 야, 좀더 자유롭게 한번 내 자신의 삶도 좀 여유를 주고 살아보자. 좀 편하게 좀 살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의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자유롭게 맞춰가는, 나 스스로 자유롭게 주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그것이 정말 영혼의 자유가 아닌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씀에 100분 동의하고요.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갖고 정말 성도들을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주님께 10년이 넘도록 단련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주님께 항상 여쭙고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삶에 그걸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먼저 저질러 놓고 이거 주님의 뜻이거니 하고 보채구 하지 않고요. 주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특히 여러 성도님들하고 좋은 믿음의 여정을 올한 해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